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그 유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중요한 다윗의 언약을 다윗이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다윗이 주변 대적 열강들과 전투에서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서 예루살렘이 정체 중심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안치한 그 내용을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 7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모신 그 법궤가 희상 안에 있어요. 임시 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궁에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재료로 지은 멋있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맺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절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언약을 맺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만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성전 건축 소원을 가진 때가 언제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주의 모든 원수를 전부 정복하고 왕이 이제 궁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럴 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창목궁에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재료로 멋있게 화려하게 지은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임시 이 처서의 희장 가운데 초라해 보이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멋있게 짓고 싶다 하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무찔러줬다 그랬죠.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고 공격했던 블레셋 주변에 이스라엘의 그 적국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를 갖고 오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심 두려운 문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거 이기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또 멋있게 사용한 하나님 실수와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 죄도 졌고 엎어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백향목궁에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전쟁하는 동안은 너무 거기에 몰입이 돼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궤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좀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그리고 백향목궁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 말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우리가 편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거는 또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고 가는 것마다 이기고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의로 그렇게 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 기절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역대상 16장 37절부터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다음에 아삽 다윗이 대 아삽 헤만 여도둔 하면 3대 성가대 주의자며 선견자였고 성령 충만했고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서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법궤 앞에서 아삽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섬기던 날마다 그 앞에서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고 39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셔서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 때는 법궤는 다윗성으로 안치됐는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과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와서 모세 때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의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전하면서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에 파괴되고 이 기브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특별히 다윗 때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킨 후에 레위인 제사장의 그 사역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비해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윗 때 구약의 제사 예배 때 이 음악이 영적인 신령한 찬양이 체계적으로 다윗이 이 찬양 사역을 그 앞에서 하게 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 해만 여도든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고, 42절에도 해만 여도든 세워 나팔 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다윗 때 이 찬양 사역이 아주 조직적으로 신령한 찬양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제사법을 더 철저히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거를 체계와 정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법궤는 다윗성에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졌을 때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제단과 지성소 성소가 함께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이게 번제단이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고 구름기둥 바로 밑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이렇게 성막 안에 이 모든 번제단과 지성소 성소가 하나가 돼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다윗 때는 분리가 돼 있는 상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역대하 1장 3절부터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죠. 솔로몬이 온 회중을 데리고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쪽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기브온 산당 거기 번제단에서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법궤와 번제단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백그라운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하고 11절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그리로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앙 성서를 주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 중앙 성서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막 우상의 신전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은 그냥 산 꼭대기마다 신전을 져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늘과 가까워서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다신, 지역신, 언덕에 있는 하나님,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 평지에 있는 하나님, 자기 나라에만 있는 하나님, 숲에 있는 하나님, 뭐 지역신이라고 온갖 신전들, 또 출애굽할 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죠. 영이시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처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또 다윗은 모세의 율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의 산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먹구름으로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 영이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떤 형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상가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다음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지었을 땐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봤지. 영이신 하나님이야. 어디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성막을 줘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장소를 줄 테니까 거기서 나를 예배하고 섬겨라. 그거를 모세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났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끼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으로 봤고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후에 첫 그들이 제사장 사역을 했을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그들이 드리고 백성이 축복하고 났을 때 레위기 9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 위에 번제물을 살르고 레위기 9장 24절에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전심을 다해 춤을 추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문들을 열어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일생에 오직 서오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 그 영광을 구약시대는 가시적으로 보게 하셨고 다윗은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고 특별히 또 고난을 통해 깊이 기도하며 만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깊이 만나야 돼요. 고난이 오면 불가능한 문제 만나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게 마음의 문,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의 오직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자식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백그라운드가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쳐서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주변의 모든 열국을 정복함으로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 명성이 높아지고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명성을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동기가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야 할지라. 그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리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 명성,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 준비를 재료랑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을 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소원, 그 중심을 기쁘시게 연락해서 근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건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소원을 드렸더니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인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줘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 그걸 결단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바로 다윗과 같은 소원과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소원이 많아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이방 왕들처럼, 이방 왕은 자기에게 왕궁에 백향목으로 줘도 별장이 많아요. 봄에 가는 별장, 여름에 가는 별장, 가을에 가는 별장, 겨울에 별장.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황공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법궤와 번제단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법궤는 임시 쳐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즐기고 또 이 세상 것으로 부욕해 하는 모든 계획이나 그러한 소원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원으로 채워주세요.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이 소원을 얘기해요. 아,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여기에 실수를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 마음의 소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옆에 카운슬러들이에요. 특별히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그 뜻대로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대리 통치자예요. 신정왕국의 왕이죠. 이방왕하고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질이 고생하다 끝나. 인생 한 번 왔다 사는 건데 다시 출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가장 베스트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걸 찾고 순종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카운슬러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왕들이 우림 둠밈이 있어서 그걸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원이 왔다고 우쭐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즉흥적으로 나가서 지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 여기 선지자 나단의 사역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초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선지자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눈에도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또 다윗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계시도 받고 시편 보면 많은 또 예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선지자 나단의 눈에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중심과 삶의 언어나 행동과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전쟁에도 백전백승을 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이제까지 내가 지켜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할 것이라는 100% 확신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통하여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 실수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기뻐하니까 그래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리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진 이미지가 무엇인가. 자기의 중심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당신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부터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반 백성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선지자가 묻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죠. 여기에 다윗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하세요.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 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니야,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못해,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땅에 있는 건물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며 다윗이 상상도 못하는 다윗의 언약에 다윗의 주신 축복의 절정이에요. 구약의 모든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또한 중심이 되는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서 왕조가 지속이 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로 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임해지를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이제 언약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같이 봐야 돼요. 보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 이유들을 얘기해요. 5절에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먼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일단은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서 먼저 이 서두에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은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느냐. 그리고 출애굽한 그때부터 아까 보여드린 이런 성막이 계속 이동했었죠. 하나님이 언제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길을 또 지도하고 인도했고, 내가 그 이전에 어느 누구한테 사사한테도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들에게 언제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알아요. 하나님 무소부세한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관이라고 그러죠. 잘 알고 있어요. 무소부지한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한정된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한 이후에도 어느 사사들에게 백향목으로 멋있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너는 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에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투를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렸다. 이거는 다윗 개인이 죄를 져서 손에 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 종들과 그들이 한 사역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예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입니다. 여기 다윗이 평생에 전쟁을 했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데 다윗이 지으면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강,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이미지인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나라가 평강과 그리고 이 안식을 얻는 것은 전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전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 솔로몬의 예표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이뤄놓은 정복 전쟁으로 그리고 다윗이 이뤄놓은 그 축복과 그 권세를 그대로 이양받아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을 누리며 성전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한량 없는 너무너무 부요한 자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문을 길에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부요한 그 은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표하는 것과 솔로몬을 통하여 예표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다윗개인이뭐사람을죽이고피를흘려서안된다그것이아닙니다역대상22장9절에보라한아들이내게서나리니그는온순한사람이라내가그로주변모든대적에게서평온을얻게하리라그의이름은솔로몬이라하리니이는내가그의성전에평안과안일함을이스라엘에게줄것임이라솔로몬은평강의왕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의모형적도인물입니다그래서솔로몬에게평화와안정을주시고그리고솔로몬이집을짓게한것이에요그래서내아들이져야되고너는전쟁에피를많이흘렸기때문에성전을지을수없다바로이이유를얘기해주신거예요거절을하시되또다른이유는열왕기상5장3절4절당신도알거냐내아버지다윗이사방의전쟁으로말미암아그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성전을건축하지못하고여호와께서그의원수들을그의발바닥밑에두시기를기다렸나이다솔로몬이얘기하죠두로왕히람에게솔로몬이이제성전을짓려면두로왕히람이도와줘야되거든요백향목과또재료들을또보내줘야되거든요근데하나님께서다윗이정복전쟁으로대적을발아래완전히밟아정복하여평강을주기까지기다려야된다고얘기하죠왜냐하면다윗이계속또정복전쟁을해야돼요그러면하나님의백성들이전투하느라고도고달프고힘들었는데대적들을정복을하고이제막편안하게지기시작했는데성전건축을하려면또한세금을걷어야되고그리고성전건축이사역에백성들이또동참이되어야되고얼마나고달픕니까시기적으로아닌거예요소는좋았지만아직때가아니른것이에요이거를솔로몬이히람왕에게얘기하면서아버지가성전을짓고싶었지만계속정복전쟁을하는가운데지을수가없어서하나님께서나에게짓도록다윗은정복전쟁을하게하고그리고내때에지으시려고기다렸다이거를얘기하는거예요4절에이제내하나님여호와께서내게사방에태평을주심에원수도없고재앙도없도다평강을줬어요그래서이제성전짓는다이렇게얘기하는것이에요그래서백성들을또한배려해서아직때가안이른것이에요그래서다윗때는지을수가없어요허락을안한것이에요다윗의소원은기특하지만여기에이유들을얘기하잖아요하나님께서다윗에게주시는우리에게주시는예수그리스도의사역의예표와솔로몬에게주시는그예표의사역을여기서이야기하고있어요그래서성전건축을허락지아니하신것입니다그러나이성전건축을하는소원이잘못된게아니죠왜냐면솔로몬때짓게했으니까열왕기상8장17절18절내아버지다윗이이스라엘에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위하여성전을건축할마음이있었더니18절여호와께서내아버지다윗에게이르되내가내이름을위하여성전을건축할마음이있으니이마음이내게있는것이좋도다하나님께서다윗이성전을짓려고하는소원을하나님께서기뻐하신걸분명히얘기했죠여기서우쭐해서교만해서성전줘야지그거아니에요우리가선한소원을갖고하나님앞에구했을때하나님께서아직때가아니야또선한소원을갖고내가이렇게하겠습니다하는데내가아니고다른사람이야그럴때낙망하지않기바랍니다그대신그중심을받으셔서구한거이상의상상할수없는축복을주신거예요자기자식이짓게하는거예요가깝게는솔로몬이그성전을짓게합니다여러분생에하나님께이제소원이있고갖고있는소원이있는데하나님나꼭좀이렇게하고싶어요했는데너는안돼근데내자식을축복해서말할수없는축복과은혜를줘서내자식이이루게하겠다그러면다좋아요안좋아요아멘이죠근데혹시요즘세대는달라져서아자식믿을거안돼자식바라봤다가 얼마나 자식 때문에 속 썩는지 몰라. 자식 잘해봤자 소용도 없어. 노예 택해도 안 해. 보니까 싹스가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말고 나한테 해줘. 요즘 부모는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자식을 축복 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소원을 자식을 축복해서 준다면 너무 할렐루야 좋죠? 별로 이 부모님들이 다 이상하네. 별로 할렐루야. 자식한테 그냥 심히 실망했나 봐요. 그래서 가깝게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전 진료는 플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지 아니었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예표를 보여주는 이 메시지에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막 바뀌죠. 쿠데타가 일어나 죽이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왕위가 이어져요. 왕조. 이 다이네스트가 이어지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족보로 내 다이네스트로 온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려는 기특한 마음을 가졌니? 내가 줘줄게. 내가 너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줘서 너와 약속을 맺고 이거는 절대 파하지 않아. 네 후손들이 죄를 지면 사울과 사울의 왕조를 버리듯 버리지 아니하고 그 대신 징계는 있어.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내 후손에게는 빼앗지 않고 징계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오도록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아.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으로 그를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먼 장래까지 내가 내 집 지어줄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너를 통해 지을게. 가깝게는 내 자식이 네가 소원했던 성전 짓게 해줘.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은혜의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보낼 그것을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내가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구하잖아요.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나를 이기나이다. 근데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죠.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손, 깨끗한 입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집을 짓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 짓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기 바랍니다. 또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집 짓는 거예요. 그 집이 완성이 되면 주님 재림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봉사하시잖아요. 쿠킹하시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패밀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 엄마는 부엌에서 먹고 아버지는 2층에서 먹고 자식은 방에서 먹고 막내 아들은 지하실에서 먹고 요즘엔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친교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서로 하나 되게 힘쓰는 것도 하나님 집 짓는 거예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거 하나님 나라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상상하지 못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다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아니 자자손손 이 자손에 왕조가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오는 약속.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기 원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녀가악한세대살아요지금자녀들을위해눈물로호소하기바랍니다그기도를기다리고계세요그기도를통해자녀들에게우리가상상할수없는은혜를쏟아부어줘서탕자같은자식들이180도뒤집어져가지고하나님앞에두손들고나오고여러분하나님이하세요그래서구원은전적인주님의은혜이지만축복의통로가되는것은다윗과같은중심을가지면하나님이아낌없는은혜를다부어주시는걸이야기하는것입니다우리가다시한번시편91편14절하나님이이르시되그가나를사랑한즉사랑한다는원언을하시작해요이거는어떤대상에대해서사랑에완전히묶이고얽매여가지고완전히달라붙은걸얘기하는거예요다윗이하나님의사랑에달라붙은사람이에요그를그렇게사랑한즉내가그를건지리라고난과역경속에서건져주실뿐아니라기도할때건지시고15절에는영화롭게하리라다윗을그렇게했잖아요영화롭게하리라영광을줘요이길수없는전쟁문제에서기적적으로이기게해서하나님이함께하신영화영광을보여줬어요14절에그가내이름을안즉안다는거는야다예요이안다는거는하나님의존재와그리고하나님의속성과이거를깊이하는거예요말씀의순종그리고약속의말씀을붙잡고기도함으로살아계신인격의하나님을체험함으로아는거예요그가내이름을안즉내가그를높이리라존귀하게해주신다는거예요존귀하게존귀하게해주실뿐아니라항상안전하게보호하고강건하게더큰능력과권세를계속주신다는그런의미가있습니다하나님을아는것사무엘하7장9절에내가어디를가든지전쟁에이기게하고내이름을존귀케위대하게해준다그랬어요왜그럽니까다윗이모든초점이하나님의영광을구하고하나님의뜻을전심으로잡고하나님을높이고하나님을존귀하게했기때문에극치의존귀를다윗에게준거예요다윗의언약을주심으로말미암아하나님께서신명기10장15절에보면이스라엘백성선택한이스라엘즉우리우리를하샤크했다그래요우리를얼마나사랑하는지그사랑하는아버지의마음이우리에게얽매여서하나님께서우리를사랑해서딱달라붙도록잡고계신걸얘기해요그래서우리가그하샤크의사랑을받은걸다윗은알아요그래서자기가하샤크의사랑을하는거예요전심으로그하나님의하샤크의사랑을방해하는죄를그래서끊임없이회개하는거예요하나님이우리를포기할수없어서부모가자식못이긴다고하잖아요자기자식을그렇게사랑해요이하샤크의사랑을하는거예요그사랑에하나님의마음이우리의사랑에완전히얽매여계세요그렇게사랑해요그래서독생자예수께서보낸거예요다윗은그사랑을체험하고감사하는거예요배은망덕하는것이아니라그래서그런하샤크의사랑을하는거예요그래서하나님이높여주시는거예요우리가다시결단하기바랍니다우리마음에무슨소원이있는지허탄한소원다쏟아버리고이예배가운데다시인생을새출발하기바랍니다하나님께서우리를한량없는은혜모든걸다쏟아부어줘서하나님의영광을드러내고하나님의집을질수있는모든자원을다주셔서축복의큰통로가되어하나님의집을주고그리고주변사람을한량없이축복할수있는그런자로세우길원하여우리가그런자로승리하며살기를축원합니다우리마음에결단하고다시하나님앞에전심으로다윗과같은마음으로하나님을전심으로높이고하나님의영광을구하고하나님께영광돌리기를전심으로힘쓰며하나님앞에딱달라붙어있는그러한